예,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잘못되는 기적입니다. 잘못되는 기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선 쏴올릴 때 그 우주선은 두 개로 구분됩니다. 앞에는 그 우주선이 있고 그 밑에는 로켓, 긴 부분이 로켓 추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올리면 로켓 추진체에 의해서 어느 적정 높이까지 올라가면 그 로켓 추진체하고 우주선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은 어떤 적정 높이에서 그 주변의 그 위성이나 또 지구의 자전 공전 그 힘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자체 힘으로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북한에서 탄두를 개발합니다. 탄두를 개발하는데 물론 앞에 핵탄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핵탄두를 고도, 궤도까지, 우주의 궤도까지 쳐서 올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로켓 추진체라는 겁니다. 그 추진체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분리가 돼서, 추진체하고 분리가 돼서 그 탄두가 목적하는 지점으로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주선과 그 우주의 발사체, 그 추진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정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분리되어지만 우주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성 역할을 하는 것이고 탄두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 다 경험하셨지만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신비한 일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또 경험이 있었고 내가 믿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제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기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의 신앙을 밀어올리는 로켓 추진체와 같다는 겁니다. 추진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떠한 적정한 수준, 높이에 가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핵탄두를 쐈는데 이 추진체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기권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위성을 쌓아올렸는데 그 위성을 쌓아올리는 로켓 추진체하고 그 위성하고 분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다면 그 위성은 목적하는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과 수준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그 기적에 대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로 내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어왔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적정 수준에 가면 기적이라는 그 로켓 추진체를 반드시 떨궈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주 공간에 들어가서 그 위성이 태양의 어떤 그 힘, 또 지구의 어떤 공전, 자전 그 힘, 어떤 그 장력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약간의 에너지를 쓰고선도 얼마든지 멀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그 세계에 도달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깊이 이루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렇게 분리돼서 가는 신앙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분리되지 못한 신앙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분리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빌립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마리아 땅에 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전파하니 했습니다. 이 전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케루소, 즉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캐리그마한 겁니다. 케루소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케루스한 겁니다. 캐리그마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빌립의 스승이 누굽니까? 열두 제자입니다. 그렇죠?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준? 빌립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빌립은 그것을 듣고 자신이 만난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듣고 전했을 때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루소로 갑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것을 듣고 전한 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전파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전파라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다시 보세요. 6절 전반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순서가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표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7절에 나타난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 후반절로 가세요. 6절 후반절. 표적을 보고 난 데 어떤 일이 났냐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뭘 따랐습니까? 기적을 따랐습니까? 말씀을 따랐습니까?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면 뭘 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진정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빌립이 하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든 그 말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진짜 기적은 복음으로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듭니다. 근데 가짜 기적은 제가 이걸 이제 가짜를 귀신의 기적으로 얘기합니다. 귀신의 기적은 너와 나를 분열시킵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저 사람보다 기적이 약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나보다 기적이 강한 것 같다. 때로는 그 기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단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단의 기적의 특징은 기적에 따른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좀 표현하긴 뭐하지만 영적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약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러 와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100%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진짜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계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포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기적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 기적의 특징은 반드시 돈이 요구됩니다. 돈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일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눈을 정상적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 벼랑간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하니까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안수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스케줄이 꽉 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그 어려운 시절에 참 많은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안 목사님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실 때입니다. 사모님은 하셨는데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눈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기적을 사람이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베푸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베푼다면 그건 귀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누구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 목사님 한국에 정말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돈 때문에 그의 일생이 그의 말년이 너무나 추하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가짜는 돈을 유발시킵니다. 가짜는 돈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너와 나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가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마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도 병고칩니다. 무당도 예언합니다. 귀신은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몬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지금 사람들로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한번 이런 데 잘못 빠져 놓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에 속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강한 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 믿음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기적에 초연하셔야 됩니다. 놀라면 실수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절대로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에 놀람은 있죠. 놀람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기적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적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추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켓 추진체가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위성이나 그 목적하는지에 가지도 못하고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적이 중요합니다. 믿음 주고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것도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분연하게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연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저하고 잘 아는 미국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랜 동안 암에 투병 중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좀 묻기가 그렇잖아요. 어떠냐 그랬더니 데이빗 지금 자기 몸의 피를 다 빼낸다고 합니다. 다 빼서 그 백혈구가 약해지는데 백혈구가 암하고 싸울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그 백혈구를 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2, 3일 있다가 그 피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거의 투석에 가고 다이알리시스 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뭐 모든 방법을 다 쓰는가 보다. 항암 치료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제 얼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겪는 이 병은 치유가 되는 병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비즈니스 그 이제 교회 일로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가 끝날 때쯤에 뭐 그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했지만 이게 기적이다. 얘가 기적을 지금 나타내고 느끼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데 이메일 보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 쓴 다음에 마지막에 기적은 너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기적은 지금 너에게 있다. 제가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떳떳하게 합니다. 두렵지 않게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잘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마술사 시몬이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후에 그 신앙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로켓 추진체가 올라갔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 위성은 적정한 고도에 가서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뭘 못 끊어내냐면 기적을 못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같이 터지든지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고 있고 그들이 더 나가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금 빌립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가 읽진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지금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를 했는데 빌립이 안수를 받았을까? 시몬이 안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은 게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신비한 걸로 나타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죠? 뭘로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하면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증거가 보여지는데 자신은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7절 다시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는데 빌립은 성경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세요. 시몬은 과거에 자신이 행한 기적과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칭 큰 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 받기 전에 그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그걸 버려야 되고 변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하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행동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지금 왜 기적을 간구하고 왜 어떤 그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고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영적이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근심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식당을 갑니다. 가령 6명이 우리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식당 가면 항상 느끼는 것 중인데 6명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할 때 6명이면 대충 몇 가지 음식을 주문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6명이 다 6가지 음식 따로 음식 주문합니까? 안 그러죠? 대충 어떻게 하냐면 옆에 사람이 주문하는 것 보고 주문합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이 식당 가서 옆에 사람이 비싼 거 주문하면 나도 거기 따라가고 싼 거 주문하면 나도 거기 따라갑니다. 우리 그렇게 주문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 뭐 먹을 거니? 그럼 그 사람 먹는 거에 맞춰갑니다. 심지어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외출했을 때 물어요. 이 집 잘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식당 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추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신비한 사건을 추구하고 왜 자꾸만 이런 것에 자칫 잘못 빠져나가냐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집 아이가 과외하면 우리 아이 과외시킵니다. 옆에 집 아이가 피아노 치면 우리 아이도 피아노 치게 합니다. 옆에 집 아이가 뭐 하면 학원 가면 우리 아이도 학원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한국 부모뿐만 아니에요. 미국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럽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술사 시몬은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면,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옆에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 끝난 날이 소식이 와도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면 어떤 현상과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것에 덩달아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베풀어주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나도 저런 걸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빌립이 받은 성령, 사도로도 받은 성령, 나도 받아서 빌립보다 더 나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임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듣습니까? 세례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베드로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이 나고 뭐 어떤 소식이 들려지고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건 어디가 어떻게 얻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로켓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내가 분연히 떨어뜨릴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 갖고 사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